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은 1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자국군이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법무부 관리인 길라드 노암 씨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틀째 열린 청문회에서 이스라엘을 관련 혐의로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장은 사실과 정황에서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암 씨는 가자지구 전쟁이 비극적이라면서도 대량 학살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아공의 이번 제소는 대량 학살이라는 극악무도한 혐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면서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신성성을 훼손하는 터무니없는 악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암 씨는 또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은 민간인이 아니라 인질과 무장세력들을 가자지구 밖으로 몰래 내보낼 수 있는 지하 갱도망 등을 갖춘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청문회 첫날인 16일 남아공 대표로 출석한 부시무지 마돈셀라 네덜란드 주재 남아공 대사는 재판부에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가자지구 전체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철수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1월 남아공의 제소로 진행된 심리에서 가자지군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 행위를 예방하고 민간인 구호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이스라엘에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당시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라파 관련 긴급 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며 대량 학살 여부에 대한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45년 유엔 헌장에 의해 설립된 유엔 사법기구로 유엔 회원국이 제기하는 법적 분쟁과 유엔 산하기구들이 회부한 법적 사안들을 다룹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16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나토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나토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군사위원회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32개 나라 국방수장들이 이 문제와 나토 새 방위 계획의 실행 가능성, 나토 영내 전투 전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로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세계에 보여줬다며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없으며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의 도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나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회의에서 아나톨리 바르힐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총참모장은 최근 전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재확인했다고 보도자료는 밝혔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군 유럽사령관 겸 나토 최고사령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전략적 돌파구 마련에 필요한 병력, 기술, 역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볼리 사령관은 또 최근 러시아군의 하르키우 침공이 하계 전면 공세의 일환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공세 중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정유시설 등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 공격으로 러시아 남서부 흑해 현안 도시 투압스의 한 정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흑해 남서쪽 도시 세바스토폴 소재 변전소도 요격으로 인한 파편이 떨어져 손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군 방공체계가 우크라이나 드론 102기를 파괴했으며 이 중 90여 기는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과 크름반도 상공에서 요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흑해함대가 크름반도 인근 해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수상무인정 6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밤사이 공격에 총 몇 개의 드론을 동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을 시찰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군이 이 전선 한 곳에서 하르키우 방향으로 10km가량 진격했지만 현재 상황은 안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를 침공해 새 전선을 형성했으며 이후 최소 12개 지역을 점령하는 등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국방 고위 관리가 어제 북러 중러 관계와 남중국해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이날 리빈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 담당 국장과 화상회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인 두 명과 기관 세 곳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 IT 분야 노동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5도에서 16도, 낮 최고 21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1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3주 만으로 전날 실시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을 비난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오후 3시 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약 3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2일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이며 올 들어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국과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발사에 앞서 발표한 담화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음험한 정치적 기도를 노고라 하는데 정비례해 필요한 활동들을 더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북한은 또 16일에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을 통해 미 공군 F-22 전투기 랩터가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기동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전투적 면모라며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17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도발 행동에 반대한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에 고무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합참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인 두 명과 기관 세 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무부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러 협력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16일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와 관련해 러시아인 두 명과 러시아 소재기업 세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인 라파엘 아니토리에비치 가자르얀과 알렉시 부드네프 그리고 러시아 소재 기업인 트란스 카피탈과 라포르트 테크놀로지아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인 두 명 중 가자르얀은 북러 무기 거래 관여 혐의로 이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무크르티체프를 물질적, 금전적 또는 기술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드네프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북한에서 무기나 무기 관련 물자를 수입하거나 수출 또는 재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트란스 카피탈은 가자르얀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라포르트는 가자르얀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그를 대신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크놀로지아는 부드네프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그를 대신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러시아인 2명과 세계 기업에 대한 미국 내 모든 자산은 즉각 동결되며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 역시 모두 차단됩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활동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기와 다른 물자의 선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단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오늘의 조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관계를 겨냥한 지난 1년 동안의 여러 제재 지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 간 지속적인 무기 이전과 국방협력 심화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며 수입한 40기 이상의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미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심화되고 있는 북러 관계는 세계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광범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기록했던 기구인 유엔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을 위한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불안정을 일으키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 IT 분야 노동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실제 미국인의 허위 신분을 도용한 북한 국적자 3명과 이들을 도운 미국인 조력자 1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보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이 15일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포상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이날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관여하는 이들의 금융체계를 붕괴시키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에는 북한 정부나 북한 정부를 위해 또는 대신에 활동하는 고위 관리나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세탁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고문은 미국 정부가 찾고 있는 정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재무부는 한지호, 진천지, 슈하우란이라는 이름의 가명을 사용하는 북한 IT 노동자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종화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들이 60명 이상의 실제 미국인의 허위 신분을 도용해 미국 기업에서 불법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관여했고 이 불법적인 계획을 통해 북한은 최소 68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IT 노동자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무기 생산,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두 곳의 미국 정부기관에서 비슷한 일자리를 얻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또 이들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 조력자에 대한 정보도 쫓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적의 크리스티나 체프먼이 지난 2020년 10월경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한진호 등 3명의 북한 IT 노동자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원격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체프먼은 북한 IT 노동자들이 실제 미국 시민의 유효한 신원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해외에 있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매일 미국 기업의 IT 네트워크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대리 수령하고 이를 분배해 북한 IT 노동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범죄 수익금 세탁을 도왔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북한 IT 노동자들과 미국인 조력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 IT 노동자들의 해외 위장 취업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권을 위한 자금이나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창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제니 전 조지타운대 안보 신기술센터 연구원은 최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하면서 북한의 이 같은 위장 취업 작전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One other thing is, you know, the fact that during the pandemic, a lot of companies switched to remote working. Probably also.
그러면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은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등의 대단한 해킹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손쉽게 정보나 자금을 탈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와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들과 이들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7일 한국과 합동으로 러시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북한 국적자 6명과 외국 업체 두 곳을 신규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해당 조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은행의 대리인과 해외에 있는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앞서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동부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및 외국 기업을 속이고 제재를 회피해 북한 정부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사용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17개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도 같은 달 공동 공익 발표문 형태의 합동 주의보를 공개하고 지난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주의보 발표 이후 새롭게 포착된 북한 IT 근로자들의 새로운 취업 수법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사기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인 1명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인 것처럼 속여 미국 회사에서 원격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사기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여성 크리스티나 마리 체프먼과 우크라이나 남성 올렉산드르 디첸코, 그 외 외국 국적자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사기 혐의로 피고인들과 북한 정부와 연계된 개인들이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북한 정부가 지난 수년간 불법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고용시장에 침투하려는 사기 작전을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소는 법무부가 IT 인력 사기 음모와 관련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인 행세를 하며 미국 내 상위 5대 TV 방송국과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기술회사, 항공우주 및 방위회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고급 소매점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체프먼이 전날인 15일 애리조나주 리치필드 파크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키우에 사는 27세 디덴코는 미국에 기반을 둔 프리랜서 IT 구직 플랫폼에 미국인의 허위 신원을 이용해 계정을 만들어 북한 노동자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들에게 이 계정들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덴코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일 폴란드에서 체포됐고 미국 정부는 그의 신병 인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기소된 나머지 3명은 북한 IT 노동자로 체프먼의 도움을 받아 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하며 2020년 10월부터 2023년에 걸쳐 최소 680만 달러를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치호와 진춘지, 시하우란이라는 가명을 쓰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현재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의 대상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15일 국무부는 이들 북한 IT 노동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체프먼은 최대 97.5년, 디덴코는 최대 67.5년, 북한 노동자들은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매튜 그레이브스 미국 연방검사는 오늘의 기소 발표와 법 집행 조치는 우리가 미국 내 북한의 자금 출처를 공격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미국 내외에서 북한과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들을 상대로 강력하게 공소를 제기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날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FBI는 북한은 정권을 위한 상당한 수익을 불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을 목표로 삼음으로써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북한의 IT 노동자들은 그들의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동은 불법적으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고 목표 대상이 된 기업들의 보안을 위협한다며 제3자 공급업체의 IT 업무 지원을 외부 조달하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취약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미국과 그 동맹들이 북한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6일 우리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모하며 악의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이에 관여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We've long felt that Russia and the PRC have a role to play in helping rein in and engage the DPRK.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북 압박에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양자관계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다자기구를 통해서도 북한과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과 채널,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한다면 북중러 3국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연대가 더 강화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물질적 지원을 해왔으며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규탄하며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about the solidarity between the DPRK and the Russia being further strengthened or not. We know that the DPRK has and continues to provide materials.
푸틴 대통령은 16, 17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과 그 동맹들의 군사 영역에서의 위협 행위와 북한과의 대결 및 유발 가능성 있는 무장 충돌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위협과 제재, 탄압수단을 벌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블록, 집단구조, 특히 제3국을 겨냥한 군사동맹 구축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파괴적인 행위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중러 3자 연대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 나라가 서로 유기적으로 지원하면서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군비통제비확산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정책국장은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로 한반도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that is a significant event in itself. As far as the implications for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 부국장을 역임한 에라스 국장은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미 전례 없는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5선 연임 뒤 첫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과 이란에 더해 중국의 본격적인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역내에서 북한을 포함한 삼각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 부과된 일부 제재와 고립을 종식시키는 측면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북중러 연대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반도에 당장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군사 분야에서의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무력 사건들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등 북한과의 추가 대결을 촉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한반도와 관련한 러시아와 중국의 건설적 구상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협박과 제재 및 억압을 포기하며 북한과 기타 관련국들이 서로의 안보 우려에 대한 상호 존중과 수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러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아닌 미국과 그 동맹국을 군사위협의 주체로 지목하고 긴장 완화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이 해오던 적반하장식 주장과 수사의 반복이라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아이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은 16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개별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오던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아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more a reflection of the fact that Russia and China are trying to play up to North Korea.
신킨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을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한 관계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준비 태세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중러의 미국 비난과 북한 옹호가 당장 북한의 도발 증가나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main restraint there is the North Korean concern that that could lead to a broader conflict, which of course.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도발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가 가장 큰 억제 요인이라면서 북한이 패배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도발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도 북한이 분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공동성명으로 북중러 세 나라가 급격한 행동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북한은 현재 미국의 대선 결과에 주목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은 도발 등 긴장 격화 대신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전력 강화 및 낡은 포탄 재고 소진 등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역학 관계에서 큰 변화보다는 미한일대 북중러라는 기존 대립 구도가 좀 더 분명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oth China and Russia oppose the U.S. alliance system in East Asia and in particular
세이모 전 조정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체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과의 군사 협력과 미한의 3자 협력을 강화하려 노력하는 동시에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의 필러2에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북중러 삼각 연대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이에 대응한 미한일 3자 협력도 더욱 강화되는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한반도와 관련해 어떤 발표가 나올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또다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대북제재의 이행 감시 역량을 무력화시킨 양국이 향후 더욱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며 제재 해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토머스 신킨 정책국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과 기권을 남발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북제재 무용론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동성명에 제재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you know there's going to be any possibility of getting additional sanctions through the UN Security Council.
이어 중러의 반대로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면서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수사를 완화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할 수 있는 한계선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며 대북 제재에 협력하기보다는 제재 해제를 전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세뮤얼 웨스 우드로 윌슨 센터 냉전 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화상 통화에서 중러 양국의 대북 제재 해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북한의 지원이 절실한 러시아가 이 같은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s in a spot of need. I mean, they need technology, they need supplies, they need ammunition. And
우드로 윌슨 센터 부회장을 지낸 웰스 연구원은 러시아는 현재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기술과 보급품, 탄약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여러 약속을 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의 어조는 과거보다 훨씬 더 긴급하며 이는 중국의 의도보다는 러시아의 요구가 반영돼 있는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외세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회방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기존 제재를 충실히 유지하고 이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keep the sanctions they have. There's not much room to expand them greatly because we've shown.
동시에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제재 이상의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전쟁에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넘었지만 이산가족들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했지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VOA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상봉 노력을 주도하는 선구자들, 미국 의회의 관련 입법 활동과 도전 과제 등을 조명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노력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1년 5월 로버트 킹 당시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평양을 찾아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후 미국 적십자와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사이에 조용하게 물밑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차희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에 당시 모든 이산가족이 큰 기대를 가졌다고 회고했습니다.
미적십자 사화가 북한과의 그 협상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협상이 시작될 때 이제는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2011년 9월입니다.
당시 미북 양측은 이산가족의 서신 교환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데 합의하면서 상봉까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양측 간 협상에도 더 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킹 전 특사는 VOA에 당시 북한 측과 여러 차례 진행한 이산가족 관련 대화가 어려웠고 긴장됐다고 회고했습니다.
Those conversations were difficult and strained.
킨정 특사는 북한이 매우 불안했고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 때문에 매우 주저했다며 함께 일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우리가 다뤄야 하는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했다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에서의 삶이 정말 더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될까 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이산가족 상봉 관련 과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quite paranoid that people are going to get the idea that life is really better in South Korea.
결국 같은 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논의는 끊겼습니다. 이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지금까지 10여 년간 미북 간 실질적인 이산가족 상봉 논의는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북한 방문에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브로커 등을 통해 북한 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지만 2017년 9월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이마저 길이 막혔습니다. 이보다 약 3개월 전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2019년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회담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양측 간 이산가족 논의는 물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대화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이산가족 문제를 대미 지렛대로 활용하는 북한의 태도가 인도주의적인 이 사안을 진전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VOA에 이산 가족들은 고령이 돼가고 있는데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people are getting really old, and North Korea's been, you know, all this communism.
이어 나쁜 상대와 대화하는 건 매우 어렵다며 하지만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댄 설리번 상원 의원도 VOA에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지 않는 건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며 정말 잔인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t's the blame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doesn't allow families to be reunited.
이어 북한은 가족들의 상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끔찍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까지 더해서 이런 사안의 대부분은 북한의 독재 체제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해 나쁜 행위자는 보통 북한 쪽이라며 다양한 포럼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간 이산가족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등 한인단체와 당사자들은 행정부와 의회, 적십자사는 물론 뉴욕의 북한 대표부에도 끊임없이 북한 내 가족 상봉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의회는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고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상봉의 결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은 2000년대 초만 해도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지만 고령에 따른 사망으로 인해 지금은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을 실시했는데 미국 내 한인들은 두 가지 형태의 상봉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에 미주 한인들도 포함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킨정 특사는 현역 시절 한국 정부의 관련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미국은 제3자이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difficult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a third party. It's not just.
킹 전 특사는 미국이 끼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며 미국을 끌어들이는 건 바로 북한을 우려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문제는 북한에 있는 친척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국 내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이라며 북한에 친척이 있지만 만나지 못해 본 한국 사람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상봉의 희망을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킨 전 특사를 도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협상에 관여했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지난해 취임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이 자신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면서 미주 한인 이산가족 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의회에서는 미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상하원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 제정으로 이런 공신력 있는 정부 발행의 기록이 생성될 경우 상봉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를 미리 맞춰 북한과의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영킴 하원 의원은 VOA에 한국 통일부 장관과 터너 특사는 이미 두 차례 만나 이산가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며 미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fication minister in South Korea has already met twice with Julie Tano and they already started.
이어 이산가족들이 서로 영상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며 직접 상봉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터너 특사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상봉 노력에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구두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 만료 이후 2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 공백 상태 해소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공화당 소속 영김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재승인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촉진하며 탈북민 보호, 정착 지원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영김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이번 의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We must get this legislation signed into law this Congress. Failing to reauthorize this landmark.
김 의원은 이 기념비적인 인권 법안을 재승인하지 않는 건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김정은에게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방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 캠페인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초엔 16세 소년 2명이 단순히 K-POP 뮤직비디오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s terror campaign against his own people is only growing more intense.
또한 김정은의 테러 캠페인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약 1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의 공장, 농장 건설 현장의 비인간적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도 지지 발언을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인권 문제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믹스 의원은 북한 정권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재원을 쏟아부으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전 세계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represses and neglects its people as it devotes resources to that destabilizing and dangerous program.
이어 비록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버렸지만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았다면서 우린 이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북한 정권의 그러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특히 줄리터너 북한 인권 특사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Obviously, it's about time we do even more to try to mitigate that abuse.
스미스 의원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의회가 터너 특사를 100% 지지하고 있다는 걸 더욱 뒷받침할 것이라며 터너 특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내 강경 우익 성향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스카 페어리 의원은 이날 예산 중복을 막고 납세자들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법안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정안을 제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외계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됩니다. 상원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초당적으로 대표 발의한 재승인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의장 등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앞서 VOA에 올해는 북한인권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채택은 미국이 북한 주민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들이 16일 탈북자 구출을 지원하는 미국의 민간단체 링크의 펠로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대표부의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계자들은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를 견뎌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인권 옹호를 위한 젊은 리더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미국이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고 유엔 안보리가 지속적인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인 이 문제를 계속 다루도록 하기 위해 유엔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거듭 밝혔다고 에반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은 최근 이루어진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의 방한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한국을 찾아 탈북 청년 리더들과 만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끔찍한 인권 기록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 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중국 측과 심화하는 북러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철통 같은 미국의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16일 리빈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국 국장과의 화상통화에서 북한과 중국의 대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이 미중 국방관계 및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레트너 차관보는 이번 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러시아의 방위산업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관련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또한 미중 간 의사소통상의 오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방 채널에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레트너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레트너 차관보는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 공해상에서의 자유항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중국해에서 합법적으로 운항 중인 필리핀 선박에 대한 중국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레트너 차관보가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미중이 합의한 세계의 공동성명 6개의 보장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으며 양안 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1979년 중국과 타이완과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82년 중국과의 8.17 공동성명 직전에는 타이완 해협과 관련한 양안 사이에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의 6개 보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가끔 구름 많다 저녁부터 평안도와 함경도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1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는 26도입니다. 안주는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는 25도. 남포는 맑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6도.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2도. 중강,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8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9도입니다. 다음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는 맑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1도입니다. 개성,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4도입니다. 사리원은 맑고 최저 14도, 최고 25도.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30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고 최저 5도, 최고 24도.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27도. 원산, 맑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9도. 평강,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고 최저 10도, 최고 24도. 청진, 오전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3도. 선봉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3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고 최저가 6도, 최고는 2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맑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 1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대체로 구름 많고 먼 바다는 오전에만 맑겠습니다. 물결 전 해상 1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와인 메이커로. Mon chéri, je t'en prie. 나파밸리의 명성만큼이나 이곳에서 와인 메이커로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그녀는 미국 유학 생활 중 우연히 접한 와인의 매력에 푹 빠져 아예 와인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또 성악가로. 올해로 음악회를 이끌어온 지가 20년째. 모금한 돈은 전액 탈북자 지원단체에 보내 탈북자들의 구출과 정착을 돕는 일에 쓰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미국 땅에 정착한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로 꾸며지는 자유를 찾아서.
예, 아코디언은 우리 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그래서
또 이어지는 미국 대학 탐방 이야기.
미국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4천 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로 채워질 이 이야기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고위 국방 당국자가 어제 북러, 중러 관계와 남중국해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이날 리빈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 담당 국장과 화상회담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리 국장과 최근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러시아, 북한 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케 한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메이너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또 미국이 타이완 관계법, 세 건의 미중 공동성명,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 방안 등을 담은 여섯 개의 보장에 따라 오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없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리 국장은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공모와 타이완 독립세력의 분리주의 행위가 현재의 타이완 해협 안정을 훼손하는 혼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고 중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리 국장은 또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해 대리인을 부추기고 싸움을 붙이며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주권 수호 행동은 정당하며 합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필리핀 북부의 최근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일시 전개했던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이를 고집할 경우 반드시 중국의 단호한 반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레트너 차관부와 리 국장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의 잘못된 의사소통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방부 간 개방된 통신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의 주도로 열린 이날 비공식 회의에서 안보리가 세 차례 결의안을 통해 하마스의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지만 하마스와 테러 단체들은 듣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질 석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모든 인질들의 석방을 이룰 때까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0월 딸과 손녀들과 함께 하마스에 의해 인질로 붙잡혔다 풀려난 쇼산 하란 박사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아예렛 사메라노 씨 등이 참석해 인질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전화회담을 갖고 인질 석방과 가자지군의 인도적 지원, 라파 지상작전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라파에 대한 어떠한 작전도 구호물자의 중단 없는 유입과 민간인 보호가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편 갈란트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라파의 이스라엘군 병력이 증원됐다면서 하마스 지하갱도망 파괴를 비롯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인도주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임시 부두가 가동을 시작했다고 미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이날 오전 9시경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이 임시부두를 통해 해안으로 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부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물자 반입은 가자지군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추가 원조 부품을 전달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많은 국가들과 인도주의 단체들이 기부한 원조 물품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면서 미군은 이 과정에서 가자지구 해안에 발을 내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가자지구에 연한 지중해를 통해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전달하는 방법을 밝혔으며 미군은 이곳에 임시부두를 건설하기 위한 장비 등을 실은 선박을 보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도 육로를 통한 인도주의 물자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가자지구 남부 케렘 샬롬과 북부 에레즐 검문소를 통해 인도주의 지원 트럭 365대가 가자지구로 들어갔다며 여기에는 트럭 38대분 밀가루와 7만 6천 리터의 연료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16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나토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나토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군사위원회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32개국 국방수장들이 이 문제와 나토 새 방위 계획의 실행 가능성, 나토 영내 전투 전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 나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회의에서 아나톨리 바르힐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총참모장은 최근 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